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여러분의 친구 혹은 지인들과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물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누군가가 나의 특별한 날이나 뭐 생일이나 이런 특별한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좋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것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고요.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특별한 날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도 때론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받을 때 기분 좋고 줄 때 기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물 가운데는 이렇게 주고받을 때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렇게 선물을 줄 때,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그닥에 기분 좋지 않은 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요, 은근히 생일날 이렇게 축하 메시지, 뭐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오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마침 생일인데 딱 문자가 와서 뭐지? 라고 이렇게 봤을 때 고객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뭐 삼성생명 이런 문자가 오면요 확 보험을 끊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전에 이곳에서 이제 사역하기 직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생을 했는데요, 유학 시절에 보험사에 제가 이렇게 미국 번호를 등록해놨더니 미국까지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런 문자를 받을 때 한편으로는 야, 내 친구들은 이렇게 보험사만큼도 날 생각해주지 않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선물 가운데 가장 황당한 선물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는데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니까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생일에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일 카드가 왔습니다. 집에 이렇게 생일 엽서가 교회에서 왔길래 이게 뭐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엽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도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땡땡. 저희 아버님 생신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아버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희 아버님의 이름과 서명이 이렇게 인쇄된 생일 엽서를 보냈습니다. 엽서에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낸 교회 직원의 진심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와 아주 비슷한 굉장히 찜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굉장한 축복처럼 느껴지는 글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 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를 그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뒤에는 굉장히 찝찝한 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멸하여 줄 것이다. 너희는 그냥 올라가면 된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내가 다 조치해놨으니까 너희끼리 한번 잘 가봐라. 정말 뜬금없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걸까요?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곳에 이렇게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뭔가 뒤끝이 찜찜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이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없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시내 산에 올라간 이후 한 40일이 가까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누구인가?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낼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를 이 신이 앞으로 우리 인도할 것이다 믿으면서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을 배신한 모습에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는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어쨌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막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한 40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금방 배신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금세 잊어버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뜨끔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비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저희 아이가 아프거나 제가 진로에 있어서 뭔가 막막해지거나 뭔가 제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할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투덜대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에만 관심을 갖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만 기대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 나에게 주실 축복들,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나 안 하셨나 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 대화, 그 기도를 살펴보면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어디 있는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사건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발생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사 내지는 도우미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겠다. 너가 원하는 시험에도 붙게 해주고 너가 원하는 직장도 갖게 해주고 괜찮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앞으로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 이것은 우리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좋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뭔가 하나만 선택해야 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한 하나님에게 지금 모세가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인도할 누군가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모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왜 누구와 함께 할지를 알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전에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나를 정말 특별하게 여기신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좀 더 이제는 세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나아갔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자 이제는 좀 더 세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같이 갈 거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이고 뭐고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 다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는 마치 뭔가 다툼이 있어서 어긋난 이 연인 사이의 대화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금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화가 나 있고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안 해줄 거면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런 입장이 변하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이고 대화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본문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는 여섯 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12절에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지시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해서 여기도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13절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할 때 보이사라는 단어도 야다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주의 길을 나에게 알게 하사라는 뜻입니다. 13절에서 주를 알리시고 해도 야다가 사용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모세는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성경교사인 레디 크랩은 파파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얻는 기도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기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좀 더 얻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뭔가 주실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레리 크랩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좀 더 얻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관계에 풍성함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랄 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큰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한번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기 원한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2년 전쯤 일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제가 LA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요, 저희 누나가 그 당시에 LA에서 한 비행기로 2시간 떨어진 포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을 맞아서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이렇게 누님 댁에 한 2주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학교 스케줄이 맞질 않아서 저희 가족, 저희 아내와 세 아이가 먼저 포틀랜드에 가고 저는 한 주 뒤에 그 누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착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온 이후에 뭔가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왠지 낯을 가리고 약간 소극적이고 그렇게 막 저희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장난이 많은 아이였는데 장난도 안 치고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 뭔지 모르게 이렇게 더 활발해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적극적으로 그 집에서 지내는 걸 보면서 얘가 아빠가 온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낯선 곳에 와서 저희 아들이 뭔가 좀 힘들고 위축되고 했던 것 같은데 온 가족 중에 제일 덩치도 크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아빠가 거기에 오자 힘을 얻고 쾌활해지고 발랄하고 뭔가 더 씩씩하게 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제가 간 것 자체가 저희 아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정말 사랑스러웠고 아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뭔가 힘이 되는 거나를 통해서 야 이 아이가 날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 아이에게 힘이 되는구나가 굉장히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도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것임을, 더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만족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모세의 모든 필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를 나열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냥 그 관계만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또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영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내가 원한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분명히 들으신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우리를 가장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과연 듣기는 하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응답은 둘째치고라도 과연 내가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는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생각이 약해질수록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 그저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그냥 맹목적인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친한 친구와 이야기 나누듯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그저 주문해 오듯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그 문제들 던져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딱딱한 형식으로 뭔가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물으시고 그 응답에 그 물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과 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여전히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도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관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나는 그 해결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리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수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함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풍성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관계에 그 깊은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